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36번째.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한 실체이시오 동등이시며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으니 한 위에 두 가지 다른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사람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때가 참에 인간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었고 또한 영원히 계속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못 박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을 그들의 중보자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죄인을 대신한 중보의 기도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동등한 분이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 모두 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신론이나 양태론을 배격합니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거룩한 신성이 충만하시지만 그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시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분은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의해서 지정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처럼 임기응변이라는 게 없습니다.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인 이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없던 계획을 벼랑간에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거나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시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무오하고 그것에 다른 어떤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고야 마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그 때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바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시간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그 때를 알지 못하면서도 대범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혹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이 오만 뒤에 자기를 감추고 불신을 합리화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핑계를 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기대를 하고 헛된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함부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늠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때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의 시간이 빨리 올 거다, 늦게 올 거다, 내 예상한 범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완전한 신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그렇게 완전하신 신과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영원토록 그렇게 존재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만 완전한 신과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우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실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얘기는 완전한 신과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계속 영원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러하기에 이만희 같은 인간이 이 점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기 같은 인간도 보혜사라고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만 그는 반드시 죽잖아요. 죽는단 말입니다. 예?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요.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가견적 재림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시기에 그분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도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듯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은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과 그러나 한 인격을 가진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이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신성과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결합돼서 혼합되어 버린 형태로 존재한다.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도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도 되실 수 없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분명히 한 본체 안에 존재하지만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본성은 구별되어 있다. 뒤섞여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 있다. 신성과 인성이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 없이 완전함을 이루어 구별되어 있지만 두 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으나 혼합될 수 없고 각각 구별된 본성이지만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양성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육체의 고통을 느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본성을 취하셨지만 오직 한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신적인 존재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하신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 영원 전부터 신적인 존재로 성부 하나님과 존재하시다가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왜?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의 희생양이 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고 이 세상의 모든 쥐를 위해서 당신이 어떤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인간으로 복귀하십시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면. 그런데 쥐가 됐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성으로만 존재하시던 그리스도가 인성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가진 존재로 영원히 영원히 존재하신다.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시 신성만을 가지신 존재로 되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한 인격 속에 두 본성을 가지신 존재로 존재하신다. 영원히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인간으로 존재하신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구별된 두 본성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스스로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중보자로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줄곧 영원까지 우리의 중보자로 존재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해 담겨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이 불가한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하신 끝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 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된 방식은 그 자신에게 진정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그녀의 형질을 가지고 그녀에게서 그러나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실제로 육체와 영혼의 요소를 가지신 실체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구별된 두 본성을 한 육체에 가지고 계시다는 게 우리를 보면 다소 100%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인간의 몸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물질적인 요소로 단백질, 지방, 칼슘, 산소 뭐 이런 것들로 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물질적인 요소는 영혼, 정신, 마음, 인격, 감각, 감정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비물질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네. 물론 때때로 정신이 나갈 때가 있죠. 정신 나간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다 몸 안에. 그리스도 역시 인간과 동일하게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과 결코 다른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또한 그분이 우리와 달리 그분은 가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교부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다, 환영이다, 고스트,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육체처럼 보여졌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육신은 절대로 환영이나 지어낸 거짓말도 아니고 참되고 진정한 우리와 동일하게 물질적 본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분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고스트가 아니야. 나는 실제로 부활한 사람이야. 몸이야. 몸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동일한 사람이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와 같이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셨단 말은 이성적, 합리적 능력을 지각하고 추론하고 생각하는, 고민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단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은 여느 인간들처럼 남자와 여자의 보편적 생식 기능을 통해서 탄생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아버지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신적인 신비 속에서 여인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대속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원죄의 영향 아래 어떤 죄의 오염도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 이런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 무죄하다고 쳐. 그러면 마리아는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전혀 죄의 영향을 그럼 받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리아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상 그녀도 죄악의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인의 몸을 빌은 것이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죄한 마음과 본성으로 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만을 마리아로부터 취한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그의 영혼과 그의 본성은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거죠.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가 필요했지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별개의 인격체이듯이 여인의 태가 필요했지만 여인의 영혼으로부터 어떤 죄도 오염되지 않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위협은 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성경의 해석에는 마리아를 동정녀, 처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여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건 이제 어떤 굉장히 사악한 의도를 거기에 담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남자를 통해서 여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인되고 완전한 속죄까지도 다 부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영감까지 모두 무너져버리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토록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결코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이 사사로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구약과 신약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시면 이 소름이 돋도록 깨달으실 거예요. 왜 구약이 필요했는지 왜? 왜 구약의 모든 모세의 옛 언약과 제사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도대체 왜 필요했는지 예. 잘 모르면 어떤 사람은 그래 구약은 아예 보지도 않잖아요. 구약은 설교도 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물이고 구약과 신약은 놀랍게 결합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대해서 뭘 얘기하느냐.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구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신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완벽한 책인 거예요. 이게. 대충 이렇게 대충 기록된 거를 다 뒤섞어가지고 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고 철두철미한 분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에 물론 그 계획의 전체도 아니고 극히 일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이 구약과 신약이 결합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럼 모세오경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같은 건 필요 없는 골치만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므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계획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펼쳐지면서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속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알아야 천국 가나? 이런 어린애 같은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경을 뭐하러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왜 성경을 알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간절히 간곡히 얘기합니까? 네 마음대로 믿으라 그러지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에 대해서 따뜻하게 다가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무조건 감싸고 사랑하고 덮어놓고 이해해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죄인을 하나님 앞에 그 진리 앞에 세우고 정확하게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고 인간 안에 어떤 희망과 가능성도 없음을 알아서 어설픈 연민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심 앞에 백기투항하게 만드는 그들을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개혁신앙입니다. 인간을 높일 의지가 요만큼도 인간을 높일 의도가 요만큼도 없는 그런 복음주의는 다릅니다. 끝없이 인간을 높이고 인간에 대한 연민, 인간에 대한 기대, 인간에 대한 소망 하자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너에게 달려있는 거야. 너에게. 인간에게 엄청난 권한을,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계속 인간을 치하하고 칭찬하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얼렁뚱땅 대충 그러니까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아무렇게나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두철미한 공의로운 분이고 빈틈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야. 이 성경이. 대충 믿지 말라고. 대충 살지 말라고. 네 마음대로 믿지 말라고. 이 성경이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마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그냥 깡그리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신앙은 인간 중심의 거짓된 믿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독교에는 신본주의적 신앙이 있고 믿음이 아닌 믿음처럼 보이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애석하게도. 이것도 천국 가는 길이고 저것도 천국 가는 길이고 이것도 예수 믿는 길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 길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본주의적 신앙은 신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진리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부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